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우리 전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10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우매자는 비가 올 때 출입할 줄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참 이 뭐랄까요, 지혜가 돌지 아니하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16절 왕은 어리석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그들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 나라의 축복을 기원하는 대신에 쾌락에 탐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볼까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참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요즘 뭐 전 세계가 너무 이렇게 양극화되어지죠. 우리나라도 양극화되어지는 것이 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다 보면 뭐 안 좋은 쪽으로,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뭐 미국 쪽이라든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또 마약에 손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참 그런 면에서 보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18절을 볼까요? 게으른 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뭐 게으르면 뭐 당연히 뭐 지붕이 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게으름에 대한 고소인데요.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삶의 모습들, 요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19절입니다. 잔치는 실악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많은 부자들이 중용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를 원하면서도 또 보수주의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20절을 볼까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치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마 이러한 속담은 어느 나라나 다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반말은 새가 듣고 뭐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뭐 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면 왕을 공경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공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장에서는 공상적 개혁론자, 도덕적인 사람, 곧 선한 생활을 하며 중용의 길을 가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사람을 따라야 할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중용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 어떠한 길을 가야 될까요? 1절을 보세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비록 보답이 늦게 이루어질지라도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2절입니다.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선을 행할 때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엔 참으로 사악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하여 주므로 좀 이렇게 친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쫓겨날 때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것을 모르고 뭐 자기가 그렇게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3절입니다. 11장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비가 예보되었다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커다란 나무가 쓰러진 후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예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러므로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항상 그 일의 상황이라든가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런 것을 이해를 정확히 해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고 시작한 후에 변경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뭐 우리말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 힘들어서 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정신 차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의미도 없고 말이죠. 4절을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보면 즉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씨를 뿌리기 원한다면 바람이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추수를 원한다면 비 올 때 하면 되겠어요. 비 오지 않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날도 우리 그 뭐랄까요 태아죠. 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요. 이 태아의 형성과 그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뭐 작년부터 뭐 배아 줄기 세포니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참 뭐 옥신각신 많이 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참 영적인 신비로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영적 재탄생은 그러면서 보면 더욱더 신비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혼돈하지 말라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의자에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서재에 있는 지금 빈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 의자에 앉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그런데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 방에까지 왔는지 그거 제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앉을 수 있고요. 또 그 의자가 저를 지탱해 줄 거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단 말이죠.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제가 그 의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또 알고 있는 모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들이 있다고요. 또 아는 일들이 있고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혼란스럽게 혼돈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11장 7절과 8절을 볼까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늙을 것이잖아요. 지금 또 연세가 들어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인생은 광고회사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너무 포장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1장 9절 10절 요거 보고 우리 찬송 함께 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알아서 지혜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올바로 살지 아니하면 젊은 날 너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서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이 생활 속에서 실험을 계속해 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는 12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솔로몬은 아마도 이처럼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과 해결을 얻어보려고 시도했던 아마도 유일한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 핵심적인 표현은 해아래라는 말이라고 한 것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은 그의 최초의 실험으로 자연과 자연과학을 시도해 보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므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교외로 나가고 호수나 강 그리고 산기슭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지내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보면 그 뭐 전원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은 우리의 뭐 어머니의 뭐 그 모태와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아이를 품어주는 그런 품과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솔로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요. 자연으로 가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우리들의 문제도 계속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철학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쾌락과 물질주의 그리고 운명론을 시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의지에 보기도 했고 뭐라 할까 예배 의식을 좀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또한 재물을 통하여 해답을 발견해 보려고도 시도했습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선한 생활 곧 도덕가의 생활을 시도했으며 그것이 일종의 김빠진 생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라 할까요?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라고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반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본장에서 최종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노년에 대한 시적인 묘사입니다. 그것은 인과보응적인 그러한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2장은 젊은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무엇을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의 처음이에요. 해 아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관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점점 더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노년의 모습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년의 일은 여러분과 어느 면에 또 다른 뭐 사역자들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 이 12장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쭉 볼 때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은 좀 젊은이들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특별히 뭐 청년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 정확한 사실을 그들에게 좀 증거하려고 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주의자들과 회의주의자들이 아래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시온 시점의 종교를 믿는다. 내세의 종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지금 현세 종교, 시온 시점의 종교. 그건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의미인데 이제 솔로몬의 노년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한 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은 해, 달, 별 그리고 빛들이 모두 꺼져간다는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전처럼 그것들을 볼 수 없으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매기 목사님도 한 번은 아내와 이 하와이 섬에서 이 보름달을 보면서 산책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저 달이 아름답지 않소? 그러나 알다시피 젊을 때처럼 낭만적으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당신은 어때요? 그때 사모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젊었을 때처럼 낭만적인 달은 아니네요. 저는 하와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소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낭만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고 서글픈 체험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건 무엇을 말하죠? 늙으면 밖에 나가서 하루를 즐기면서 3, 4일 동안의 휴식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매기 목사님도 그런 식의 휴식을 많이 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자면 연륜이 깊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지다 보면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더 일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노년의 육체에 대한 묘사인데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아마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을 가르치지 않나 보여져. 그래서 여기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걸음걸이가 좀 젊은 사람들과 같이 못하시고 조금 좀 불편하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러나 이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돌아갈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연세가 들어가면서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걸으시는 것, 또 이렇게 넘어지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세 있는 어른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그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싶고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뵈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들의 어깨가 더 이상 반드시 서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전처럼 반듯하게 서 있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 되겠어요? 그렇게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란 치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면 치아가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빠지게 되고, 요즘은 뭐 이를 이제 해놨는데 뭐 임플란트라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턱뼈에다가 이를 이렇게 박는, 인조이죠. 그렇게 박아서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는데, 어쨌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들 이 사회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것은 좀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하죠. 뭐 저도 이제 뭐 예전 시력과 같지 않은데요. 뭐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 시력이 안 좋아지더니 뭐 이제는 뭐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뭐 이게 두 개씩 막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